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에 앞서서 오늘 설교는 제가 평상시보다 한 5분 정도만 좀 더 길게 하겠습니다. 좀 길게 느껴주셔도 한 5분 정도 차이니까요. 이렇게 봐주시고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가 한 문단으로 본다면 원래 이 기록된 헬라어와 다르게 그 해석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이라는 게 어순이 다르지 않습니까? 한국말이랑 영어가 어순이 다르듯이 이 헬라어도 한글이랑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요. 사실 이 헬라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그 어순이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구절인 4절부터 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자, 4절의 마지막에 있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는 이 표현이 사실 가장 오늘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NIV 성경을 보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는 이 구절이 4절 말씀이 아니라 사실 2절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원래 오늘 이 본문을 원래 헬라어에 맞게 다시 변경하여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거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러한 요소들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단순히 오늘 이 구절이요, 바울의 기쁨을 그 충만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성도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사도 바울이 기록해 두어신 거죠. 자,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빌립보 교회 배경을 좀 봅시다. 이 교회는요, 유럽에서 알아주는 교회로 지금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에 이렇게 교계 신문, 뭐 한국으로 따지면 뭐 국민일보 같은 신문이 있다면 그 커버에 교회가 실릴 정도로 정말 전에 없었던 영적인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날 같으면 주변 교회 목회자들이 꼭 한번 방문해 보고 싶었던 교회. 야, 저 교회의 부흥의 비밀은 무엇일까? 성장의 비밀은 무엇일까 하고 탐방해 보고 싶었던 그런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놀랍게 부흥 가도를 달리고 있던 빌립보 교회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성도들 간의 다툼이 벌어진 것이죠. 유오디게 권사와 순두게 권사님 사이에 큰 분열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자주색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의 회심이 기록되어 있죠. 아마도 빌립보 교회는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가정교회로 시작한 교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빌립보 교회가 여성 리더 중심의 교회가 아니었을까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오늘날로 말하면 뭐 유권사님, 뭐 순권사님, 이 두 분의 이 싸움이 단순히 이 개인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이 내분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안의 분열과 내분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서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두 자녀가 서로 같이 우애가 좋고 형제 우애가 좀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명문대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막 돈 많이 버는 그런 자녀들이라도요, 형제끼리 혹은 자매끼리 막 경조사 때 막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막 부모 재산 누가 더 많이 가져가나 막 그런 것 때문에 다투고 신경전 벌이고 언성 높이면 여러분 어느 부모가 그거 보고 좋아하겠습니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이 참 얼마나 아파하셨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떠한 가치보다도 더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교회가 분열되지 않게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에는 영적인 큰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여기 2절 말씀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이 교회의 하나 됨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어라. 너무나도 비슷해 보이는 명령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반복적으로 지금 하면서요, 빌립보 교회에게 하나 되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마음을 같이 하라는 이 표현을 좀 살펴봅시다. 본래 이 표현은 그리스어로 보면 같은 생각을 가지라, 같은 것에 전념하라 라는 것이거든요. 왜 교회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생각이 다르면 행동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2절을 보니까요, 같은 사랑을 가지라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쓰인 사랑이란 단어가 바로 그 유명한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성도가 성도를 사랑할 때요, 세상적인 차원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요, 그 사람의 자격과 조건을 따질 때가 많아요. 야, 저 암흑의 집사님 참 센스 좋다. 야, 말도 참 예쁘게 있고, 아, 옷도 참 멋있게 잘 입고, 가까이 하면 냄새도 참 좋은 냄새 나고, 참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저분은 내가 사랑해야겠다. 야, 저 암흑의 집사님은 왜 이렇게 싫을까? 말하는 것도 싫고, 어? 사람이 교양도 없고, 내가 볼 때는 저분은 가정교육부터 잘못 받았어. 하는 짓도 너무 꼴 보기 싫어. 내가 사랑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상대방을 내가 가진 잣대와 이 기준을 놓고 평가해서 저 사람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 것은 세상적인 차원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불신자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 그거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차원의 사랑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한 교회로 모이게 하셨을 때 우리에게 그 서로에게 어떤 자격과 기준을 보고 사랑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세상적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유언과도 같이 남긴 가장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누가 누구를 사랑한 것처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잖아요. 야, 마태, 너는 예루살렘 명문대학교 나왔구나. 야, 너 경제학과 수석으로 졸업했어? 야, 내가 너 사랑한다. 너 내 제자해라. 야, 베드로, 너 팔에 근육 보니까 너 힘 좀 쓰겠구나. 내가 너 사랑한다. 주님이 이렇게 자격이나 조건 보고 사람 뽑거나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나 그 사람의 뭐 지성이나 이런 것 보고 사랑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중 누가 예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도 주님의 사랑받을 자격을 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저 가난하고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가장 평범한 그 갈릴리 어부들까지도 사랑하셨어요. 정말 욱하는 기질, 다혈질 기질을 가진 베드로를 주님 사랑하셨고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툭하면 어머니 데리고 와서 아부하고 아첨하는 야고보와 요한, 의심이 많은 도마, 예수님을 이용해서 로마 점령을 꿈꾸는 야망인 가룟 유다, 말이 좋아서 열두 제자고 사도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가 보아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다혈질인 사람 좋아합니까? 누가 세속적인 사람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사람을 보고 사랑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사랑하는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은 30냥의 제사장들에게 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제자를 사랑하셨던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혹시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편하고 좋으시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반드시 나타나요. 반드시. 꼭 신앙생활 하면 말로 우리를 시험들게 하는 사람, 행동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요. 야, 저 집사님 말을 꼭 그렇게 했어야 했을까? 저렇게밖에 말 못할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 또 우리가 하는 일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교묘하게 교회 안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나를 괴롭힌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고 행동하지만 은연 중에 그의 행동이 나에게 큰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어때요?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싫어요. 나중에는 말을 섞는 것도 싫고 쳐다보는 것도 싫어요. 야, 세상에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집사고 교회 장로고 교회 목사인가? 하고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게 우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권사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이야? 하면서 지금 유오디아 권사와 순두개 권사가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요,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이게 교회인가? 이게 성도인가? 평상시 그 누구보다도 교회 일을 열심히 하던 두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도요, 다른 사람들이 싸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 교회에서 가장 앞장서는 저 두 리더가 싸우나 싶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사단의 전략이더라고요. 사단의 전략.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새 가족들이 싸웠다. 뭐 큰 일인 건 분명합니다만 사실 교회에 그리 뭐 큰 영향을 주겠어요? 새 가족들이 둘이 나와서 싸웠다는 게. 근데 교회의 두 리더가 싸우면 어때요? 그럼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빌립보 교회처럼 교회 전체가 분열되고 내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수 사단이 가장 잘 아는 전략이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대로 교회의 리더들 사이에서 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로 외부적인 요인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교회는 연약하여 스스로 내부적인 이유로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미움과 다툼으로 인한 교회의 분열이에요. 목사가 부목사랑 다투어서 분열하는 교회, 목사가 장로와 다투어서 분열하는 교회, 장로와 장로가 싸워서 분열하는 교회. 이것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사단이 쓰는 주요 전략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처럼 분열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심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내 어떤 자격을 보셨을까? 내 어떤 조건도 보지 않으셨지.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조건이 있나? 그거 내가 계산기 두들겨보고 내가 셈해보고 따져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자 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던가, 하나님 마음을 내가 수없이 아프게 해드리지 않았던가, 나만큼 부끄러운 인생을 산 사람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러나 나처럼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는 이 사람을 여전히 주님은 사랑하셨지. 이 부족한 나를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셨고 나를 박대하지 아니하셨고 비록 내가 사람의 대목과도 같이 아픈 못을 상처를 박았지만 나를 위해 손가발에 더 큰 못을 박으신 주님의 사랑을 나는 받았으니 나도 저 사람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라고 오늘 말했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요, 2장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듯이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는 바울일 수 있습니다만 성경의 진정한 저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어떠한 것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의 모습입니까?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아가페 사랑을 본받아서 형제 자매들을 자격과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한다면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부족한 거 많아요? 연약한 거 많아요? 때로는 서로 신앙생활 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것도 많을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서로가 희생하며 섬기며 또 용납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우리 안에 주신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기도하실 때요, 하나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끼고 또 세워주고 또 나누고 베풀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랑 가득한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